변화. 변화가 참 좋죠. 그런데 사람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제로 변화를 무척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현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잘 알기 때문에 변화를 무척 싫어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것, 이 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가장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가난한 것? 병든 것? 못 배운 것? 못생긴 것? 출세 못한 것? 근세 못 잡고 누리지 못한 것? 등등일까요? 이건 아니죠.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자기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능력과 위대함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꽃피우지 못하고 열매맺지 못하고 죽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의 집착, 자녀의 집착, 명예의 집착, 세상 재미의 집착, 취미에 중독이 되어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수치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고 변화될 수 있는 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사명이 있는데 즉 비전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사명이 나는 비전과 함께 우리에게 오게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 즉 비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이 비전인데 자신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곧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사명의 꿈이요 사명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위해서는 사명이라는 비전의 은혜가 개인의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고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임하면 원래 자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원래 자신이 되어야 될 존재가 뭐냐? 이것을 비전이 임할 때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자기가 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시각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많이 헛송세월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사명의 비전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 잡다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비전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가히 존재혁명이라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임하는 사명을 깨우치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비전으로 꿈으로 받아들일 때 개인에게 존재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어요? 아니면 그냥 종교 행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진정한 쿠션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내면, 즉 마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사명이라는 비전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 존재 혁명이 일어나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사명이 주어지는데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비전에 순종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비전을 받고 비전을 소유함으로 변화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자신의 사명의 비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름으로서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소유하고 비전을 소유함으로 변화되는데 큰 장애물이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 목회를 하면서 이 정말 클 수 있고 믿음이 큰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못하는 그 장애물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 중독과 집착입니다. 중독과 집착입니다. 이게 비전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중독과 집착입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약물에 중독되든지 도박에 중독되든지 자기 직업에 집착하든지 등등의 집착이나 중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생선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가진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들을 부릅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고기 안 잡아도 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을 어느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학생에게 암송을 시켰더니만 어느 학생이 암송을 할 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사람 잡겠더라고 잘못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사상이나 개념이나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더라 그래요.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을까? 모든 복잡한 생각이나 또 사상을 다 내려놓았겠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할렐루야. 그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는데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자기를 따라 따를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의 비전을 주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와 꼭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의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그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발견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는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하면 부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하는 이 비전, 이게 곧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이 부활을 발견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낳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낳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을 낳는 건요, 얼마나 큰 부활인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보면요,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보화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금은과 다이아몬드와 비교하여서의 한 사람의 역할을요, 그게 보화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의 비전을 주시는데 금을 캐는 강부가 되도록 혹은 다이아몬드를 캐는 강부가 되게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사명의 비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또 다른 제자들도 소중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부활인 예수님과 예수님께 주신 사명의 비전의 부활을 그들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도 이와 똑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부활을 발견하는 사명의 비전이 충만하게 임하면 스스로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비전, 이것이 각 개인에게 임할 때 가장 큰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 그 능력함, 그 가능성, 또 아름다움의 사명과 비전의 부화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비전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부화의 자원을 독립화할 수 있는, 부화의 자원을 독립화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이 사람을 낳는 어부, 곧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부화 중에 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한 하나님의 부화는 복음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큰 거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게 안목이거든요. 안목 비전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큰 거인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그 가난에 사는 거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작고 작은 메뚜기로 보게 됩니다. 메뚜기로. 왜 이렇게 열매의 정상꾼들은 생각과 마음과 보는 시각의 비전이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가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생각과 불신앙적인 사상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 축복의 땅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옥토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젖과 꿀처럼 흐르고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중동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나는 과일과 딱 배 차이입니다. 배로 비쌉니다. 그리고 그 과일의 맛이 정말 지상에서 최고의 맛입니다. 그 과일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과일보다도 이런 맛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비전을 바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밥 드셨습니까? 땀을 바로 흘리면서 내 이 밥 못 먹겠다, 이 어려워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밥 먹은 분이 있습니까? 참 먹고 싶고 빨리 먹고 싶고 배고픈 아침 여러분. 점심 밥 먹을 때가 다가오는데요. 가나안의 땅은 거인으로 본 열 명에 비해서 두 명 요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자. 담대히 선포했어. 이게 사명의 비전을 받은 사람의 담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을 도우시지 않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안목, 세속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와 사람과 사건을 보는 사명의 비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명의 비전을 주십니다. 땅 먼저 주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그 땅에서 사명으로 살죠. 땅만 주면 뭐 할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땅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의 약속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보는 것을 얻게 되고 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의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사명이죠. 네가 이것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요, 이게 가장 귀한 보배요, 보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오늘 이 교회 오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니 어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 중 한 사람은 감옥에 조금 뚫린 창밖에 있는 푸른 하늘과 또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매일 하늘과 별을 보면서 시를 쓰는 사명의 비전으로 그의 사상이 계속 깊어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생명력이 그 삶 속에 그의 정신세계 속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기간이 다 끝나고 출소해서 시를 쓰는 사명을 가진 시인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창밖에 있는 곳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땅바닥을 바라봅니다. 땅바닥에 보니까 진흙탕이 보이고 그 진흙탕을 보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 저게 저렇게 진흙탕이 되도록 가만 놔두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부를 향하여 뭐 또 담당자를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감옥 갇혔으니 얼마나 그 마음 심령이 약하겠습니까? 나무 가지에 부는 바람을 향해서도 차가 덥다, 너무 세게 분다, 뭐 낙엽이 떨어져서 이거는 뭐 엉망이다 이런 불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감옥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뭐가 되느냐? 감옥에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비참한 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사명의 비전이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의 눈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사명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쓰시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의 비전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강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의 비전이 없다면 그 결과는 잘못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비전을 따라가야 자기가 가진 믿음이 정말 풍성한 놀라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강한 믿음은 정말 교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자기 잘한다고 한 것이 교회에 해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보여주시는 선포되고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명의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정받고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금을 캐러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을 캐기는 캤지만 그것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므로 심령이 황폐해지고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미는 참 가난하잖아요. 같은 그 아메리칸 대륙인데 남미가 참 가난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믿음과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북미로 갔는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미국의 청교도로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하권세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 땅 자체도 그 사람에 의해서 복된 땅으로 바뀌는지, 그 민족 자체가 얼마나 힘있는 능력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하고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하고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간세는 뭐 이식이 무릉하니 뭐 절반 옮겨 올리니 뭐 이 한마디 여러분 세계 온 세계가 긴장하고 여러분 들썩거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명의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후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꿈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꿈을 주는구나. 이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혜민 집사가 독일에 있을 때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서울태생 원혜연이라는 자매가 유학을 왔답니다. 30살 때 독일에 유학을 와서 김혜민 집사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선후배 관계로 있는데 이 원혜연이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중학교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비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선교의 이 사명, 그 비전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겠다는 선교사에게 비전을 품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자리를 다 사표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와서 그거 한인교회 그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와서 당시 그 우리 딸을 언니 부르면서 선후배로 여러 가지 신앙의 멘토를 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뭐 이랬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비전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 포기를 하고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독일로 와서 이민자 교육을 전공하는 이민자 교육.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학교 선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비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길을 다 열어주시는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여러분 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이 정초에 그러면 2월 오늘 마지막 주인데 뭐 정초죠. 아직까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이제는 올해 한 해 동안 아니면 내 평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명이 뚜렷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얘기해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도 제 고향을 옆에 바로 가보진 않았지만 차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저 동네가 우리 고향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실 것지만 거기에서 무슨 순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쓰란 것이 나겠는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처럼 여러분 경남 고성은 그러면 오늘 168번지에서 무슨 쓰란 것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어릴 때 설교를 듣고요. 그 복음의 씨가 이 마음속에 떨어진 그 비전을 가지고 마산으로 부산으로 신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사명의 비전이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힘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의 비전을 주셨는데 금을 캐는 강부가 되게 혹은 다이아몬드를 캐는 강부가 되게 또는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의 비전을 주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다른 제자들도 소중한 배와 그물과 부모, 이건 자기 삶 송두리째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생계수단이잖아요. 이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말하면 자기 직업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배와 그물보다 더 귀한 보화인 줄 알고 예수님 주신 사명의 비전에 보화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굶고 죽었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 먹을 거 줬나요? 그런데 언제나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런 삶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미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의 보화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보화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교육이라는 게 뭐 교육이라는 헬라 단어 에두케라. 에두케라에서 나온 에듀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에두케라.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내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명감을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능력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깨우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이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 개인에게 던집니다. 이 보화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바다 속에 호수 속에 수많은 물고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비전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과 사명을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